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목자와 도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도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다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남에게 친절하게 하기보다는 불친절하고 선하게 대하기보다는 악하게 대하고 정직하게 살기보다는 양심을 속이고 부정직하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볼 수 있을 뿐더러 우리 자신, 내 자신 속에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은 세상 살맛이 안 날 정도로 더구나 진실되게 살려는 사람일수록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보면 볼수록 답답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꼭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겉으로는 점잖하면서도 실제 속으로는 저렇게 추하고 악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을 안 만났을 뿐이고 그런 위치와 환경 여건에 있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날 기회가 없어서 감추어졌을 뿐이지 나도 신문에 나는 그 사람이 위치에 있고 그런 형편이 되고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면은 모든 죄인은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강아지보다 또 세상 어떤 식물들보다 가장 거짓되고 가증한 것은 썩어 빠진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처럼 부패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즉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기는 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아무리 세상에 의인이 있는가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봐도 결정적인 이해관계 사건을 만나면 추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을 봐도 사람을 봐도 실망할 것, 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염세주의로 빠지고 도피주의로 빠지고 이상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으니까, 사람이 싫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싫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도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고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가닥 희망의 등불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무 죄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거짓된 것도 없고 교만한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속이는 것도 없고 허먹고 저먹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진리 대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진실되게 살고자 갈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살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하는 근거가 되지요. 반대로 내가 세상을 적당히 살고 악하게 살고 육체를 따라 재미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는 성경이나 예수님이 교회가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흥미없고 그저 싫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관심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라는 사람은 이 예배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나가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남 속이고 장사로 속이고 다른 사람 악하게 하고 성질 부리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괴롭고 헛된 시간이겠어요. 조는 것, 자는 것보다도 더 지루한 시간이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내가 어느 구석이라도 하나 앞에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세계가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고 딴 사람은 어떻게 살지라도 나는 하나 앞에 정직하게 좀 살고 싶다. 좀 그런 세상, 그런 사회가 없을까? 그렇게 의의를 사모하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내 인생에 살 존재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예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정말 살 가치가 없고 정말 염세주의 철학자처럼 인생을 비관하고 세상을 욕하고 판단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욕하고 악한 사람을 욕하고 그러다 화병으로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에 우리는 유일한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돌파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런 염세주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인생에 사는 의미가 무엇이고 인생에 사는 참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인생에 대해서 다 사춘겼다는 그러지만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작품도 전부 다 염세주의적인 작품들. 시를 봐도 산문을 봐도 염세주의적인 세상을 초월하는 이상적인 삶을 삶,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게 돼요. 세상이 싫으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정말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생이 무엇일까? 이 책을 읽고 저 책을 읽고 그럴 고민, 그런 시간 낭비할 시간이 이제 필요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고 회의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것에 낭비할 필요가 없고 가야 될 길만 갈 수 있고 살아야 될 인생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각박한 세상에 다 자기 욕심을 차리고 실속 차리면서 사는 이런 인정 없는 세상에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멋진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드리러 오신 분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이런 각박한 사랑이 없는 세상에 잘나지도 않고 죄만 짓고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자기 생명을 들여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잘 살 수 있었지만 두 벌어도 없이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나 같은 초라한 인생 하나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것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고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내가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은 자기 부모도 형제도 자기를 위해서 잘해주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는 없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다는 것은 얼마나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의 그거 하나라도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도적 같은 사꾼 목자들이 있지만 오직 유일하게 한 분 참 목자 되신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목자가 오기 전까지 먼저 나의 영혼을 다 강탈해가고 내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간 이 도적과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번 보고자 하고 다시는 우리는 도적에게 강탈당하는 일이 없이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보존할 수 있는 신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도적은 어떤 자인가? 우리 도적을 알아야 도적을 방지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습니다. 도적은 사꾼 목자라 그러기도 하고 또 거짓 선지자라고도 말하는 즉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말을 하고 거짓말이죠. 그렇게 하는 자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비유는 당시에 거짓 선지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종교의 가장 고상한 타이틀을 다 차지하고 있는 종교계의 모든 권세를 다 차지하고 있는 백성의 모든 종교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도적이라고 말하고 강도라고 말하고 사꾼이라고 말합니다. 왜? 백성들의 생명을 강도짓을 하고 백성들의 행복권을 도둑질해가고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약 같은 모래알 같은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자랑하던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도적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적은 첫째, 도적이 접근하는 방법, 도적이 우리에게 오는 방법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이죠. 도적은 몰래 오지요. 하와에게 도적인 뱀이 찾아올 때는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의의 여권의 모습으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하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속였지만 내가 진실을 말해줄 테니까 내 말을 들어라 죽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네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자 하와의 마음을 뺏는 감미롭고 하나님이 절대 말 안 가르쳐준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하와의 마음을 빼앗았죠. 하나님 마음, 하와의 마음을 도둑질했죠. 강도처럼 하와의 마음을 강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이 도적의 접근 방법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의 여군으로 더 나를 위하는 방법으로 참 목자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백성 앞에 나올 때는 옷깃이 긴 거룩한 옷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들은 그 한 뜨거운 햇볕에서 랍비의 스기파를 쓰고 지팡이를 치고 그 두꺼운 금종 외투를 입고 오른손에 모세오경 성경을 쥐고 거룩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영화에도 볼 수 있죠. 백성들 앞에는 최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자기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보다 먼저 온 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양떼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먼저 가서 뭘 하겠어요? 먼저 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게 초치를 하는 거죠. 연기를 뿌리는 거죠. 잿가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적이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습니다. 저 나사렛 목수는 미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단이다, 나 예수님을 못 믿게 그 마음을 혼미하게 도적질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미 불신자들에게는 마음에는 전도가 안 되는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즉 하나님이 없다는 철학자들의 말을, 이단들의 말을 먼저 들었어요. 이단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놨습니다. 거짓된 자들이 먼저 교회에 대해서 거짓된 말을 다 뿌려가지고 교회 못 나게 마음을 뺐어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서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으면은 먼저 도적이 먼저 가서 그 양떼에게 마음을 뺐습니다. 그 교회는 잘못됐다, 그 교회는 이단이다, 못 가게 합니다. 도적들이 먼저 갑니다. 그 양떼가 교회에 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요. 한 영혼이 주일 예배 와서 은혜 받을 것 같으면 벌써 토요일에 먼저 방문합니다. 친구가 전화를 하고 사건을 만나고 놀러 가자고 친척들이 방문하고 주일 아침에 사건을 만나서 먼저 방문합니다. 예배 못 가게 감정을 상하게 하고 셀 몸에 갈라 그러면 먼저 방문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주실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서 빼돌립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수련회 갈 것 같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딴 날은 금요일 토요일 매 시간 있다가 놀다가도 그 수련회 있는 날은 빼돌립니다. 친구 만나고 딴 거 말고 딴 일하고. 도적은 항상 예수님의 은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러 가기 전에 곧 먼저 만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랍니다. 내가 가기 전에 딴 말을 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정말 딴 말을 하는 사람, 도적이요 강도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무리 도적이 와서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예수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믿는 자들에서 비방을 하는 이 도적들이 온 거짓된 말을 해도 그 목자에게 속한 예수님께 속한 양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듣는 사람만 듣는 것이죠. 방해 받을 사람만 받는 거지. 주일날 천하같이 초상이 일어나고 결혼식이 있고 집에 불이 나는 일이 있어도 방해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습니다. 수련회를 와도 방해 받을 사람은 받아요. 내 핸드폰 켜놓고 집에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집에 가스불을 켜고 집에 타도 안 갈 사람 안 가고 방해 받지 않을 사람 안 받습니다. 즉 사기꾼이 아무에게나 사기치지 않지요. 걸려들 만한 징조가 있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딱 중심이 있는 사람 벌써 접근도 안 합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러나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목자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도적이 올 때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만 듣고 듣지 아니할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적이 오는 목적이죠.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난 다음에는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셨죠. 좋은 것을 줬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했죠. 우리가 강아지 형상을 따라서 또 쥐 형상을 만들어서 만들었다 그러면 좋은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형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속에 얼마나 존귀한 것이 많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함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예수님에게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자비가 많으시고 섬기시고 겸손하시고, 예수님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재산이요 보배지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도둑이 부잣집에 잘 가지요. 훔칠 것이 많으니까. 훔칠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둑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은사가 많고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항상 그 주위에 도둑이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도둑이 오는 목적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풍부한 하나님이 주신 재산, 이런 보배들을 도둑질할 목적으로 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뭘 도둑질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사랑을 뺏어가고, 능력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겸손을 뺏어가고, 좋은 건 다 뺏어갔어요. 도둑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남습니까? 사랑 대신 미움이 남고 겸손을 뺏어가고 거기에다 사단이 준 교만을 심어놓고 기쁨을 뺏어간 데 근심을 넣어놓고 자유함을 뺏어간 다음에 구속을 넣어놓고 능력을 뺏어간 다음에 무기력을 넣고,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적의 형상이 보이죠. 도적의 왕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형상이 남아있다. 불평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미움, 교만, 불순종하고 이런 거 다 남아있는 거예요. 좋은 거 다 뺏기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빼앗아요. 뭘로? 거짓된 교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성령의 많은 은사들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많은 은사들뿐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많은 성령의 아홉 가지 인격의 열매들과, 이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보배들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아비는 마귀죠. 마귀의 원전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입니다. 뱀이는 거짓말하는 자죠.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나쁜 분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날 성령의 은사는 없다,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거짓된 교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풍성한 은사와 능력을 다 도둑질해가 버렸어요. 초라하게 만들어, 아주 빈약한 신앙을 만들어, 무기력한 신앙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같습니까? 비슷하기나 해요. 2000년 동안 사단은 교회의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갔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거짓된 광명의 천사와 같은 그 아름다운 메시지와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귀신이 없다. 온갖 교리를 통해서 교회를 무기력화 시킨단 말이죠. 왕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의 권세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지 자식처럼 초라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 하나 이기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말씀 하나 전하지 못하고 기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주 초라하고 빈약한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분명히 성경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전부 다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친다. 거짓말로 왜곡해서 다르게 가르친다. 사람에게 맞게만. 무기력한 죄인의 형편에 맞게 가르친다. 그는 무기력하는 것이 합리화되는 것이. 능력 없게 신앙하는 것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초라하게 신앙하는 것이 합리화되는 시대란 말이지. 그렇게 가르치니까. 능력을 가르치고 그렇게 왜 못 가르치면 내가 능력 없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그걸 선포하겠어요? 우리는 사단이 뺏어간 그 하나님의 재산, 보화, 능력, 은사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그 모범대로 교회를 사역을 했더니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많은 교회들이 회복된 교회가 됐단 말이지.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이 모든 교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빼앗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좋은 것들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신, 성도님들 자신의 능력이, 은사가 먼저 회복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도적은 죽이기 위해서 왔어요. 결국 죽이는 것입니다. 다 빼앗아서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기아 상태에서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죠. 거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뭐에 죽습니까? 이 신앙은 영적 전투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투죠.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전쟁에 이기려면 원수 적보다도 더 강한 무기를 가져야 되거든요. 사단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무슨 무기를 가진다 그랬어요. 불화살, 화전이라고 말이죠. 한자로는 불화살을 가지고 오늘날 말을 말하면 총을 쏘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쏜다.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맨 마지막에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의 금을 가져야 되는데 사단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갑옷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나중에 마지막 공격무기인 성령의 금을 다 빼앗아 성령을 소멸하게 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 다 성도들에게 무장해제를 해버린 그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백발백중 적의 화살을 맺고 맨날 시험 들었다 어렵다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그게 무슨 현상입니까? 패배해서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나라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자기 편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바로 사단에게 패배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줍니까? 죄라는 도가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자들은 말은 듣기가 아름답고 그럴듯해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실제적으로 무기력한 것이, 능력이 없는 것이, 기도를 할 수 있나, 말씀을 듣나, 영적인 권세를 행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 칼을 가져야 돼요. 칼을. 다시 여러분들이 성령의 무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도적의 목적 세 번째는 결국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육체로 죽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멸망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지옥 심판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멸망입니다. 결국 마귀는 지옥 권세를 잡고 있어요. 결국 마귀가 우리 영혼을 데려가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잡고 있는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뜨려서 영혼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졸개들인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기 백성들을 율법의 화려한 교리를 가리키고 거짓된 말을 가리켜서 자기보다도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무슨 자식? 지옥 자식. 바로 지옥의 멸망이 마지막 도적이 목표하는 멸망의 장소입니다. 아침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본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예언은 예언인데 거짓 예언을 한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목사다, 선교사다, 장로다,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하는 거거나 이러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 적이 없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한다. 자기 마음의 속이는 말로 그들에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라. 무슨 예언을 주러 합니까? 무슨 말씀을 주러 해요?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의 칼과 기근이 없다. 뭐니까? 심판은 없다. 절대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좋고 달콤하고 감미로운 말만 전한다는 거예요. 절대 칼과 기관이 없다. 지옥이 어딨냐, 심판이 어딨냐. 그렇게 전한다리죠. 절대 이 땅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심판이 없다고 전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심판에 멸망할 것이다. 지옥이 없다고 전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지옥 심판이 멸할 것이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도 마찬가지야. 그런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 참 목자는 그런 사람들의, 참 목자의 양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그 말을 받은 백성은, 받은 백성도 기근과 칼로 인해서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쓸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들도 그렇게 됐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물론 그 거짓은 자의 말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칼과 기근에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지요? 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그 죄로 심판받는다는 말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말하면 분노를 일으키며 대적하고 반항을 하죠. 그러니 거짓 선자들이 그런 말 하고 싶어 하겠어요? 사람에게 욕먹는 말, 미움받는 말, 사람이 싫어하는 말을.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무슨 말 합니까? 죄를 지어도 절대 심판은 없다. 칼과 기근이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죄인들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고통하고 하나님은 분노를 품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 편에 서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죄인들의 마음 편에 서서 죄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평안을 강조하고 죄인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칼과 기근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죄를 지었는데 안심할 수 있습니다. 거의 쓴 자들은 죄인들이 하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다 도둑질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다 도둑질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만히 지음으로 지옥 배나 더한 지옥불에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한 선지자와 그 말을 들은 백성이 다 하나님은 칼과 기근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그는 그 죄인에게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은 채로 그대로 있으면 낫는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인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은 죄인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그 죄를 회개하도록 돕고 죄를 끊들어 두어야 죄인을 살리는 길이죠. 이 도적이 오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좋은 것 다 뺏어가고 우리 영혼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는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 심판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실제예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 우리는 도적을 분별해서 피할 자를 피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말고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분별 있는 신앙을 해야 될 때가 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미혹하는 자의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때가 온단 말이지. 여러분들은 귀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만 듣는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도적과 달리 참 목자가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7절에도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나는 양을 보호하는 자다. 도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자다는 뜻이죠. 문이니까. 나는 내 양에게 도적이 오는 것을 보호하고 도둑질에 나가는 것을 보호하고 내 양의 생명을 지키고 내 양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지키는 양의 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양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어요. 구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같은 말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교회는 그 예수님이 머리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시는 교회가 있는 유일한 근본적인 목적은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교장이 아니에요. 오락장도 아니고 사람 사귀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는 친교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와서 허탕을 치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장입니다. 목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아침에 오실 때 내가 왜 오늘 교회를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이렇게 가려고 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는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세상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진다 그러면 왜 세상보다 못한 교회로 와야 됩니까? 세상보다 못하다는 것은 시설이나 달콤함이나 그런 아름답고 육신을 즐기는 그런 것이 못하다는 것입니다. 즉 안방에 앉아서 TV를 틀어놓으면 세상의 것들은 더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주스를 마셔가면서 세상에서 얻을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까지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TV를 열흘을 보고 100일을 보고 1년을 TV를 틀어놔도 세상에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세상의 책을 100권을 읽고 1000권을 읽어도 세상에서는 취할 수 없는 그것을 원하는 자는 교회에만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시고 끝까지 죽으셨어요. 왜?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 우리가 죄로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사단이 주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들여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랑할 존귀함을 받아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마디만 들어도 그날 예배는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다. 일주일 만에 교회 와서 그가 한마디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면은 그 예배는 모든 것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내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고 예수의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른 아무런 말을 다 들어도 체험이 없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사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캐도릭이나 일부 교회에서도 범신론, 다원주의, 뉴에이지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불교에도 힌두교에도 타종교에도 선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믿지 않는 부모들이 애들을 교회 보내면서 그래 교회는 착하게 살라고 한다더라,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다더라 애들 보냅니다. 교회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착하게 살기 위한 유치원이 아니에요. 평생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다른 이로서는 부처 이름도 공자 이름도 마음의 이름도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만은 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구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과 실제 믿음의 차이는 구원을 얻은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변화가 있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라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꽃이 자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이 지식을 아무리 골백번 들어서 알고 있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종교인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제가 주일학교 때 다 들은 건데, 나는 1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다 하는 건데. 속지 마세요. 10년 전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10년만큼 자란 것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란 것은 변화를 말하고 생명력을 말해야 10년 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하실 때 들은 것이 생명으로 지금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인자가 너에게 다시 올 때 너에게 무엇을 본다 그랬습니까? 너희 처음 가졌던 성경 지식을 본다 그랬습니까? 교회 생활한 연수를 본다 그랬습니까? 교회의 타이틀을 본다 그랬습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다시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 오실 텐데 그때 뭘 보고 다시 돌려오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냐 그랬습니다. 지금 그때 인자가 오실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그때 현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하는 이유가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도적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을 불러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더라 할지라도 교회가 뭐하는 것인지 모르셨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는 꼴을 얻으리라 하고 9절에 말씀하셨고, 10절에는 그것을 다른 말로 생명을 얻게 할 뿐더러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 풍성한 생명,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지 초라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초라하게 빈약하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잘 살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럼 풍성한 삶이란 뭐겠어요? 풍성한 삶은 그야말로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우 구원만 받고 아주 초라한 구원 받은 빈약한 구원 생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것이 바로 자라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랍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빈약한 삶이거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또 백부장이나 수르본에게 예언해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입니다. 풍성한 삶, 빈약한 삶은 믿음으로 내가 누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즉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가진 예수님의 권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입니다. 이게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은 풍성한데 그 아들은 거지까지 산다? 그건 말이 안 됐죠. 내 아버지가 전능하시면은 그 아들도 전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는 그 모델이 많이 나오죠. 무엇이 풍성한 삶인가? 인간적인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목수의 아들로 두 벌옷도 없이 빈약하게 사신 줄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보여주셨죠. 3일 동안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는 그 5천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 되는 그 무리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도 남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죠. 광풍과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 두려워하는 제자 앞에서 파도를 잠잠케 하는 또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그 그라사인의 광인을 잠잠케 해서 온전하게 만들고 질병을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일곱 귀신 들려서 막달라 마리아는 고생하고 수많은 군대 귀신이 들려서 미친 광인처럼 살고 눈이 어두운 소경은 거지 노릇이나 하고 살고 중풍병자는 상에 들려서 바닥에 누워서 지내야 되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평생 문둥병으로 저주받은 사람은 얼마나 초라하고 빈약한 삶입니까? 광풍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배 타고 가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얼마나 빈약하고 초라한 삶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전부 다 풍성한 능력과 회복과 기적의 삶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주셨잖아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겨우 생명만 건지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초라한 생활을 했습니까? 병에 찌들리고 그냥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귀신에게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리고 이 초라한 삶.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임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치여서 그냥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맨날 야단을 맞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내가 얼마나 너야 오래 있어야 되겠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또 갈릴리 옷에서 광풍과 파도가 돌 때 쫙 살려달라고 겨우 사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물에 빠져 죽지 않을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소리지고 난리에서 아주 초라한 삶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빠져 죽지 않게 해서 빠져 죽지 않게 해서 초라한 삶이란 말이죠. 그러나 똑같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는 베드로는 달랐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 나 죽으면 안 돼요. 난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나만 살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겨우 목숨만 구하는 그런 초라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광풍에 저 바다 위로 무리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라면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다 숨을 쥐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광경에서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가는 풍성한 삶을 보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맞춰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 해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다른 제자들처럼 초라하게 겨우 예수님 도와주세요, 물에 빠지면 안 돼요, 나 살려주세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겠죠. 그러나 얼마나 초라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빈약한 믿음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믿음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살라고 이렇게 교회에 주일날 이렇게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더 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믿으면 내가 산 풍성한 삶을 너희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뜻을 모르면은 예수님을 믿고도 남의 죄 하나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밤잠을 못 받고 그러다 결국 화병 나서 눈도 멀고 죽고, 이게 무슨 초라한 삶입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심 꺾지 못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숨기지 못해서 끙끙거리면서 속아래를 하고 믿음 다 뺏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떠나고, 이게 얼마나 초라한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먼저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시길 바라고, 구원을 받는데 그치지 마시고 풍성한 삶으로 영향력 있는 신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